빌립보서 27번 메시지. 그리스도인 생활의 탁월한 특성들. 첫 번째. 빌립보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바울로 하여금 서신을 쓸 동기를 준 기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3장에서 동기가 되는 요소들은 혼과 몸을 처리할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혼과 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 교훈을 줄 때 두 그룹의 사람, 곧 유대교도들과 에피큐리언, 쾌락주의자를 언급했음을 보았습니다. 4장 5절부터 9절까지 올 때 8가지의 탁월한 특성들을 봅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그의 서신의 이 지점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언급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4장은 결론의 말입니다. 바울은 이 결론의 말을 하고 있었을 때 그로 하여금 앞에 석장을 쓰게 했던 그 요소들에 의해 여전히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써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 관한 문제들을 여전히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처음 석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내면적 실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4장에 앞서 그는 이 실제의 외면적 표현에 대해 아무런 신뢰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우리는 어떤 내면적 실제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한 내면적 실제는 항상 외면적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4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 이 내면적 실제의 완전한 표현, 곧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완전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1장 21절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내적 실제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실제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열거된 미덕들로 나타납니다. 같은 원리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높이 올려진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한다 할 때 이 본을 따라 사는 생활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표현은 4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데 관한 3장의 바울의 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철학을 정죄하고 문화를 거절하고 종교를 거부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면 그러한 사람의 생활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며 이러한 생활의 실제적인 표현은 무엇이 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지적하거니와 그 표현은 4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책이지만 이 책을 쓰게 한 요소들은 풍성하고 심오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서 이 요소들을 밝혀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4장을 숙고하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 결론의 장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한 요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후 왜 그는 즉시 계속해서 관용과 염려를 말합니까? 그가 계속해서 지적한 미덕들에는 왜 거룩함이나 승리나 인내가 표현되지 않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이 결론의 글을 쓰게 한 바울 안의 기본 요소는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만으로 누리는 생활의 표현을 보여줄 필요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동기에 의해 바울은 이 서신에 대한 결론의 글로 4장을 썼습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탁월한 특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제목이 전자보다 더 깊고 더 심오합니다. 빌립보서의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 곧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생활을 나타냅니다. 관용.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첫 번째 면이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두 번째 면인 염려 없음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에는 관용이 있지만 염려나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처음 두 면으로 관용과 염려 없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잔잔하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반대로 혼란된 생활은 사탄을 사는 생활입니다. 관용은 평온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것입니다. 관용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을 법적인 권리에 엄격함 없이 상대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관용은 인내와 온유를 포함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관용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말이 많더라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인내와 온유를 가질 것이며 성내게 하는 것이나 초조하게 하는 것에 반응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그룹의 자매들이 함께 산다 합시다. 가장 귀한 자매는 가장 잘 관용하는 자매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녀는 잔잔하며 조용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녀는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용이 부족한 자매들은 마음이 상할 때 쉽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잔잔함이나 평온함이나 온유함이 없습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잔잔한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은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은 바울이 언급한 두 가지 소극적인 것인 경쟁과 헛된 영광에 대비됩니다. 관용은 또한 불평과 논쟁에 반대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경쟁과 헛된 영광의 추구에 빠지고 또 어떤 이들은 불평과 논쟁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경쟁, 헛된 영광, 불평과 논쟁이 있을 때마다 잔잔함과 평온함과 관용이 없습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첫 번째 면이 평온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한 말 한마디라도 그 말을 해야 할 올바른 때가 언제인가를 알 것입니다. 조용한 말이라도 나쁜 때에 하면 다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자마자 대꾸한다면 당신의 말은 관용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화를 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용을 발휘하여 조용한 말을 할 알맞은 때를 기다리십시오. 특히 결혼한 형제자매들이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투기를 좋아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방법에 주의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않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밖으로 말하는 대신 자신을 진정시키고 속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상황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을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데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형제의 아내가 형제에게 화를 낼 때 그 형제가 흥분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 형제는 화가 치밀 것이며 그의 감정은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진정하며 평온해지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관용하는 데에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잔잔해지기를 훈련한다면 분위기는 결국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때 조용한 말을 할 적당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처음 석장에서 그러한 깊은 문제들을 다룬 후에 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바울이 이미 다룬 것과 비교하면 관용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4장 5절에서 바울은 또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의 오심에 대한 언급으로 여깁니다. 나는 이것이 주의 오심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주로 주의 오심을 언급하는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그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분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그분은 공간에 있어서나 시간에 있어서나 모두 가깝습니다. 공간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시간에 있어서도 그분은 가까이 계시며 곧 오십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흥분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까우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과 온유를 알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첫 번째 면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살 때마다 그러한 관용과 온유하고 평온한 태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헛된 영광을 위한 경쟁으로 애쓰고 있거나 불평하거나 따지고 있을 때에는 이 관용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용이 부족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가 살지 않는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관용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로 시험됩니다. 바울은 공자같이 되게 하려는 의도로 우리에게 인내하고 어려움을 참문하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 구절들을 쓰게 한 요소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을 보여주고 싶은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4장 5절부터 9절까지에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잔잔하고 평온하고 온유하다는 것과 아무것도 우리의 내적인 잔잔함을 방해할 수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잔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잔잔함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평온을 파괴하고 내적인 평강을 잃게 하는 염려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평온함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면서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데에는 절대적인 평온함과 절대적인 잔잔함이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않음.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 근심하며 염려에 빠집니다. 염려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손상시킵니다. 염려하는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걱정과 염려로부터 구해줍니다. 여기에서의 바울의 말은 우리의 경험에 따른 이 구절들의 해석이 올바름을 증명합니다. 염려로부터의 해방은 우리를 잔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말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축복 아래 많은 적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며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소극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나쁜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는 경배와 교통의 본질을 가진 일반적인 것이지만 간구는 특별한 필요를 위한 특수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라고 하지 않고 감사함을 가지고 라고 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동반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라는 구절을 연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가끔 무엇무엇과 함께로 번역되는 헬라어 전치사는 프로스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연합과 교류의 의미를 가진 교통을 암시하는 무엇인가를 향한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하나님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통 안에서 그러한 연합과 교류 안에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 안에는 경배와 교통의 요소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필요를 위한 간구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가 없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를 경배하고 그분과의 교통을 갖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주를 경배하고 그분과의 교통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과의 교통을 즐기고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실행합니다. 주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실행한 산출물, 곧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사실상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 안에 주입된 평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평강은 어려움의 평형추이며 염려의 해독제입니다. 나쁜 소식과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행하고 유기적인 연합을 누릴 때 이 염려에 대한 해독제를 발견합니다. 그때 저절로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사람 안으로 옮겨 부어집니다. 이 옮겨 부어진 평강이 어려움의 평형초가 되며 염려의 해독제가 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입될 때 염려에 대한 이러한 해독제를 얻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평형초인 하나님의 평강을 갖는 것은 그 어려움들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평형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의 독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해독제, 곧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진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강이신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내적으로 평온하게 됩니다.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합니다. 지킨다에 해당한 헬라어는 또한 무엇무엇을 망보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앞을 순찰하시거나 보초를 서십니다. 마음은 근원이고 생각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지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순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 안에서 순찰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잔잔하고 평온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주입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잔잔하게 해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5절에서 언급된 관용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6절과 7절에 언급된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에 두 가지 주된 면인 관용과 교통은 우리를 내적으로 고요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평온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우리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것들에 의해 방해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활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는 당신의 생활의 첫 번째 표현은 관용일 것입니다. 관용해야 하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좋은 소식만 받으리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우 자주 사탄은 우리에게 나쁜 뉴스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나쁜 소식에 의해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적 느낌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 곧 평강이신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4장 5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울은 관용과 염려 없음 외에 세 번째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면, 곧 관용을 갖고 염려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하며 염려가 없을 때 우리는 평온하게 되며 잔잔한 분위기 안으로 유지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